오늘 이렇게 날씨가 변한 것이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바로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공식적인 법적 칭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틴어화 된 전미사 아에누스가 일반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지지자들에게 붙여졌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이 이아노스라는 전미사가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어떤 인물의 추종자나 신봉자로 인식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헤로디안, 즉 헤롯 당원이 헤롯을 따랐던 것과 같습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바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제자들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며 그들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추종자, 지지자, 그리고 종이라는 점을 나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의 다양한 이방인들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혹은 칭호를 가진 분의 열렬한 지지자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했으며, 그것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이유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첫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 하셨다는 누가의 주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 이후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는데, 이는 독자들에게 스데반의 사역의 초점이 헬레니즘의 뿌리를 들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팔레스타인 유대주의와 그 편견에 도전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 에디오피아 내시,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며, 동시에 사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등장합니다. 그후 누가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신자들이 안디옥에서 비유대인,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11장 20절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전합니다. 둘째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바나바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또한 누가는 다시 한번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언급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승인을 받고 교회 성장에 대한 강조를 한 것은 누가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공동체임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새 신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돕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단순히 바울을 다시 소개하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는 것 이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안디옥 교회가 신학적으로 탄탄한 기반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 즉 공인된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울과 바나바에게 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구약 성경의 신앙적 뿌리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삶에서 실천하는 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하나를 이루어 영적으로 동등한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승인, 즉 바나바를 통한 이 대리 인정과 바론 교리에 대한 강조는 누가가 이 새로운 교회를 신학적으로 올바르고 합당한 공동체로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속적으로 모이는 공동체로서 독특한 특징을 지녔습니다. 이는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가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데 모여 예배를 드리고 더욱 놀랍게도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이 기이한 모습은 안디옥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함께 이방인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것은 굉장히 어떤 큰 변화였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박해가 다시 시작되었고 야고보는 처형당했으며 베드로는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걸으시며 초대교회에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탄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계획을 좌절시키십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에 박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2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첫 번째로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아리스토블로스의 아들이며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가문의 가계도는 복잡하여서 이름과 그 관계를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것을 기억하려고 했지만 대부분을 제가 까먹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신약 성경에서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 번째로 등장한 통치자입니다. 첫 번째는 헤롯 대왕, 두 번째는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으며 그곳에서 가이우스와 친구가 되었는데 가이우스는 훗날 황제의 칼리굴라가 되었습니다. 칼리굴라 황제는 헤롯 아그리파에게 빌립의 분봉 지역 남부 시리아, 갈릴리와 페레아의 통치권을 부여하였으며 이후 서기 41년에 그를 유대의 왕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의 왕국만큼이나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했고 그 결과 유대인들로부터 광범위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에브렛 해리슨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왕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서 그는 이전에 어떤 로마 총독도 감히 하지 않았던 일을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교회를 공격한 것입니다. 누가는 그의 목표가 된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이름을 밝히는 사람은 바로 두 명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사도들이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는 열두 제자 중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일한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순교를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 대해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그가 늙을 때까지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의해서 죽었으며 이는 아마도 세례요한처럼 참수당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헤롯 아그립바는 베드로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직접적인 행동은 유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는 유대교가 유대 땅에서 기독교 신앙의 존재를 얼마나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로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즉 세베대의 아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 아그립바 1세는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었으므로 그는 야고보를 처형하기 전에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체포한 후 처형 계획 전에 그를 재판에 회부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전파하던 지도자에 대한 법적 절차에 유대의 지도자들을 개입시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에서 종교적, 정치적 논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산헤드린 법정에 의해 재판을 받은 경우와 비슷합니다. 야고보가 칼에 의해 죽었다는 사실은 문자 그대로 헤롯 아그립바 왕이 칼의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즉,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처형의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종교적인 이유보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그가 유대 종교 당국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종교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는 돌에 맞아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1세기 유대 형법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며 아그립바 1세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에 형법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그립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 동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는 아그립바가 야고보의 처형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보고합니다. 이것은 아그립바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했음을 시사하며 이것은 요세푸스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아그립바는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전통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보여주고자 열심이었습니다. 아그립바는 정치적으로 사두개파 귀족들, 특히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혐오했던 대제사장 가문인 안나스, 즉 아라누스, 이 가문을 지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야바는 또 안나스의 사위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그분을 왕이라 주장하는 백성을 미혹하는 자로 간주하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이후에 가야바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이후 안나스 2세는 서기 62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아그립바는 예루살렘 성전의 신성함을 지키는 데 매우 관여했습니다. 성전은 바로 가이우스 칼리굴라 황제가 서기 39년 겨울에 자신의 동상을 성전에 세우라고 명령했을 때에 위협을 받았으나 칼리굴라가 서기 41년 1월 24일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그 위협은 끝났습니다. 아그립바가 서기 41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성전의 보호자로서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예수님의 재판 당시에 증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그리빠는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종교적인 정책을 시행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현 상태를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권리에 만족하며 동요를 일으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들이 자신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그들을 온 세상에 재앙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취급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이방인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것 같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아들이는 것은 아그리빠가 지키고자 했던 현상 유지를 고수하려는 정책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이 메시아 운동의 주요 지지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를 억제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무교절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이 절기는 바로 디산월 14일에 시작되는 유월절에서 시작하여 7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일 하나의 염소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유대인들은 자신의 누룩 있는 상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염소는 그들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 매일 드려져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절기 동안에 체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당국이 사람들이 절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은 유월절이 끝난 후 베드로를 사람들에게 데려올 계획을 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끌려나와 재판이 열리는 장소로 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두 지켜볼 수 있었고 그 후에는 처형 장소로 끌려가게 되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이 유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이 훌륭한 열정이 있음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네 개의 분대, 즉 각각 네 명의 군인에게 맡겼습니다. 이 군인들은 이 베드로를 지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각 분대는 6시간씩 교대로 경비를 서며 지켰습니다.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네 분대, 네 명으로 이루어진 각 조가 네 개의 분대로 6시간씩 교대로 경비를 서며 지켰다는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베드로는 군인도 아니었지만 이들은 베드로를 이만큼 무서워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바퀴의 물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풀려남에 대해서 5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주 권력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상의 왕의 권력과 하늘의 왕의 권력입니다. 5절 말씀은 이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 선택하라고 도전한 그런 상황과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헤롯 왕, 감옥,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정확한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이후에 베드로를 보고 나서 그들의 반응을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떠한 모양으로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최근에는 야고보가 죽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죽는 것도 허락하실까요? 많은 불확실성이 있었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 베드로의 구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하며 드려졌습니다. 지상의 권력은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6절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이렇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베드로를 사람들에게 데려가려고 했던 그날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 밤은 베드로에게 이생에서 마지막 밤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 감옥에서는 어떤 구출도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밤은 유월절의 양을 먹는 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딱 1년 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두 군인 사이에서 자고 있었고 각 측면에 하나씩 쇠사슬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잠을 자는 중에도 이두 경비병을 깨우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이 군인들은 베드로의 양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 앞에도 이 군인들이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무 중이던 4명의 군인 중에 나머지 2명이었을 것입니다. 각 4명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조는 군무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베드로를 감시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다 함께 어떻게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는데 이렇게 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헤롯이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일이 이전에 산헤드린이 열두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도전을 받아들이셨고, 베드로는 열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쉽게 풀려났습니다. 쇠사슬과 감옥, 그리고 특별히 배치된 군인들 사이에서 베드로는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유롭게 걸어 나갔습니다. 경비병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쁜 승리의 이야기 뒤에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을 읽으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지키던 이 네 명의 경비병들은 베드로의 실종에 대해 자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찾으려 했으나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가 도망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던 네 명의 경비병들을 심문했습니다. 이 네 명의 군인들은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군사법에 따르면 특별히 맡겨진 죄수를 지키는 경비병들은 그 죄수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생명으로 져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었던 밤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곳에서 걱정만 하며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감옥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베드로가 잠들 수 있었는지 저희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평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를 깨웠습니다. 7절에서는 천사가 그를 쳤다고 말합니다.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자 그의 손목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소리 없이 즉시 벗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행동하며 모든 설명들을 들었습니다. 그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잠자기 위해서 띠는 풀려져 있었고 신발은 벗어서 옆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마치 그의 길을 막고 있는 문이 전혀 없는 것처럼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경비병들은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천사의 인도가 실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의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9절에서 베드로와 천사는 감옥을 나와서 특별히 베드로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4명의 경비병들을 뒤에 두고 떠납니다. 이제 그들은 두 개의 다른 경비문, 바로 첫째와 둘째 파수 이것을 지나서 큰 열리마당으로 들어가게 되며 거기에 또 큰 문이 길로 이어집니다. 헬라어 본문에서는 더라는 이 정관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the gate, 그 문, the iron, 그 철문, 그리고 그 도시로 이어지는 문처럼 이렇게 사용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반복적인 정관사의 사용은 각각의 개별적인 주의를 끌기 위함일 것입니다. 철문은 매우 무겁고 커다란 볼트로 잠겨 있어서 여러 명이서 열어야 했습니다. 이 거대한 문은 스스로 열렸고 그 후에는 아마도 자동으로 닫혔을 것입니다. 감옥은 아무런 방해 없이 그대로였고 모든 잠금 장치와 볼트는 제자리에 있었으며 많은 강력한 경비병들도 제자리에 서 있었지만 죄수는 제자리에 있었지만 죄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거리로 데려다 놓고 나서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두운 밤에 좁은 거리에 홀로 서게 되자 비로소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움직임이 천사의 지시와 인도를 따랐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단순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라는 표현은 그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 그는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 라고 말하며 이제 나는 알고 있으며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전합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실제로 자신에게 천사를 보내셨음을 깨달았고 천사가 자신을 헤롯의 소나기에서 빼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 즉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기념일에 맞춰서 처형당할 것이며 얼마 전에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아무런 희망이나 구출 없이 죽을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로부터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놀랍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며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결정합니다. 그는 요한이라 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요한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우리는 그를 25절에서 다시 만나게 되며 이후 15장 5절과 13절에서도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요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른 것과 유사하게 마가도 베드로를 통해서 회심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베드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월절 밤에 마리아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5절과 12절을 더욱더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5절에서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5절에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믿는 자가 자신의 신앙과 주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는 교회의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믿음에서 멀어지는 첫 번째 신호는 기도 모임을 떠나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의지를 가지고 헌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분 중에 미국 해군에서 일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8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매주 수요일에 있었던 기도회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내가 수요일에 일 끝나고 날이 어둡고 이런 것도 일이 끝나고 나서 배가 고프고 당일에 이런 기도 모임을 갈지 말지를 결정한다면 내가 안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수요일 기도 모임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헌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는 아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수요일에 집에서 정말 TV로 스포츠를 보던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왜 밖에서와 안에서 정말 같은 모습으로 크리스찬임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믿음에서 멀어지는 첫 번째 신호가 기도 모임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많은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교회 공동체가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왜 이 집을 찾았을까요? 아마도 그가 기도하는 성도들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온 교회가 베드로에 대해서 깊이 염려하고 있었고 일부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집이 종종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집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만큼 충분히 컸으며 이는 마리아가 또 부유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그녀의 집이 누구에나 열려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리아는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가 그의 노크 소리에 응답하러 나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늘날 로즈 또는 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을 보면 그녀는 신실한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정막 속에 베드로의 문 두드리는 소리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집안 어딘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야고보를 죽이며 베드로를 투옥시킨 상황을 고려하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제자들에게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헤롯이 또 다른 체포를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위험한 시기에 누가 문을 열러갔을까요? 바로 한 소녀 로데였습니다.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즉시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문 넘어 있는 사람이 베드로의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녀는 기쁨 때문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뻤던 나머지 베드로를 집안으로 들이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흥분한 나머지 베드로는 문 밖에 그대로 둔 채 집 안으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외쳤습니다. 14절에서 알렸다가 아니라 외쳤다라고 잘 표현한 이유는 로데가 이 소식을 감정적인 흥분 없이 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이 그녀가 집안의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목소리에도 그대로 묻어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소식에 반응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로데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정신이 나갔거나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데는 계속해서 자신이 전한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들 중에서 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오직 로데뿐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 모욕을 당했지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데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도 그것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이 신비로운 상황에 대해서 내린 또 다른 결론은 로데가 베드로의 천사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데의 말을 절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미 죽었고 그의 천사가 자신들에게 보내졌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황당한 상상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낯선 결론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두운 밤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 외쳤던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우리는 이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데를 통해 베드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가 구출되어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베드로의 구원이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누군가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을 열고 누가 두드리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표현은 그 모두가 함께 문으로 갔음을 암시합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로데가 맞았고 제자들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직접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1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했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는 흥분한 무리를 손짓으로 조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전 과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야고보와 형제들, 즉 아마도 온 교회에 알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헤롯 왕은 새로운 박해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고 야고보를 죽였으며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유대인들 앞에서 또 한 번의 화려한 쇼를 선보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4명씩 4조로 된 군인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얼마나 위험한 인물로 여겼으면 그를 쇠사슬로 묶고 밤낮으로 4명의 군인들이 철저히 지키도록 했겠습니까? 그는 베드로가 절대 도망칠 수 없도록 모든 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대비와 계획도 불구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시고 베드로는 그를 위해 기도하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 기적적인 구출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많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베드로의 구출은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헤롯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여긴 사람은 없었고 구출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모두 헤롯에게 붙잡혀서 똑같이 처형 대상이었지만 한 사람은 칼에 의해 죽었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만약 야고보가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했다면 그의 머리는 잘려나갔을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은 죽고 다른 한 사람은 구출되었을까요? 이 질문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음과 구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스테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가끔 어떤 크리스마스틱 철치에서 어떤 시한부나 어떤 고쳐지지 않는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고쳐지지 않는데 왜 이것이 고쳐지지 않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의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의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감옥에서 풀려나시게 하십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로 이를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으시며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 어두운 감옥에서 손에 채워진 사슬을 끊고 인도받은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도 모임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저의 말을 어떤 의무로서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헌신합시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기도합시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그가 구출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으며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2-3주 전에 저의 손자 아이삭을 제가 잠에 들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찬송가로 내 사랑하신 일 부르며 아이를 잠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면서 저에게 제가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어 정말 많은 그런 도전들을 받을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크면 더 많은 도전과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더 심한 것들을 겪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의 미래와 또 우리 교회의 이렇게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며 정말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은 많은 생각과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Of your apostles, even in the prison. One was martyred. We do not know how he died, what kind of pain he suffered with, and what kind of thoughts he had at the last moment. And leading up to that moment, what kind of emotions he had. We do not know, but gloriously he was martyred.
Likewise, Peter was waiting for the last moment. 어떤 사람들은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심에 정말 구원에 구출해 내심에 그러한 정말 그것에 감사합니다.
Not individuals are using their own brains, their own wisdom they depend on. Their confidence is in only in their minds, but rather, dear Father, please help us to be humble enough.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we are weak and we are fragile.
우리가 연약한,
truly we are nothing.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기약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신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